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끝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우리 심령을 깨워 살리신 그 말씀 오늘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루게 하여 너희를 돌보고 나 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곳에 복이 넘치는 곳에 이르게 하리시라 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이 나누어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고치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찌도록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온전하게 되도록 모든 상처가 씻겨가도록 넉넉하고 강건하게 되어서 나누고 돌보는 사람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잡수시고 세리맡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는데 그 집에서 아무리 잔치를 벌여도 자기들 친구들 세리나 죄인들만 가서 먹었지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그 집에 발도 들이기 싫어했던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게 기뻐서 마태가 잔치를 베풀 때 거기에 기쁨으로 함께 드셨습니다. 예, 5천명 풀밭에서 6월절 그 봄날에 5천명을 잔디밭에서 먹이셨고요. 또 오늘은 4천명을 광야에서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 메마른 여름철에 4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예, 어떤 나병 환자가 회당에서 나오는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어라. 그러니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치유가 베드로의 장모 열병 알았는데 연약했는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강건해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온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14장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5천명을 먹이신 후에 배 타고 건너가 게네사렛 그 산에 앉으신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 줄 알고 많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놓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고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시되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언제 자라는지도 모르지만 그 씨의 생명이 있고 제 밭에 심겼기 때문에 자라고 또 자라서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새가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씨, 생명의 근원, 치료의 근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그가 계신 곳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있는 곳까지 옷자락이라도 끝자락이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간구하고 목말라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영혼의 살찜을 얻었고 육신의 양식을 얻었고 온몸과 온 영혼의 그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씨가 자라는 것처럼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성전 한가운데에서부터 사방으로 강물이 흘러서 그 강 좌우에는 12가지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먹는 자마다 살아나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만국의 모든 민족이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은혜로 강건함을 입는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환상이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인데 내가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나에게 보이시니라. 어린 양과 그 밑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 좌우편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모든 인을 떼기에 합당한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그 앞에 목말라, 그 앞에 갈급하여 찾아오는 자마다 먹여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심장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서 그 갈급함과 목마름 가운데에서 그 가난함과 눈물 가운데에서 그 예배와 기도와 섬김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영원하니까 하늘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권세가 지금도 여전하시니까 만물이 그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예배하러 모일 때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이 모임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기도를 적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먹이시고 지금도 고쳐주십니다. 목말라 하는 자를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오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요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시험 받으시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처음 말씀을 가르치러 간 곳이 고향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앉으시니 사람들이 성경책 두루마리를 갖다 드렸거든요.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셨는데 마침 그날 읽을 분량이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서 맡은 사람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치료의 근원으로 천국의 좋은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밝혀주신 그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은혜로 지금도 이 성전과 이 성도들이 모인 곳과 우리의 심령을 덮고 계신 은혜의 옷자락으로 먹이시고 치료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간구하기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의 얼굴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워 보일 때, 세상이 어두워 보일 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것 같을 때, 내 것으로 나누기 어려워지는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의 근원이 되고 오히려 빛을 보는 사람들이 되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이성복이라는 시인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저렇게 버리고도 남는 것이 삶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죽을 것인가? 저렇게 흐르고도 지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면 우리는 언제 절망할 것인가? 제목이 강입니다. 강. 유유하게 그치지 않고 흐르는 강을 보면서 저렇게 흐르고도 지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면 우리는 언제 절망할 것인가?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가져보려고 애쓴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생명과 양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들이니 세상 사람의 세상의 시인이 저렇게 흐르고도 지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면 우리는 언제 절망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의 사람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일터의 세상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들이 사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배불리 먹고 주님께 더욱 강건함을 입어서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혼돈하고 어그러진 세대의 빛과 같은 세대들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려 곡식이 자라는 것만큼 누군가 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도 자라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형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천국의 씨가 자라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과 양식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만큼 방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복음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손과 그릇을 씻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음식을 먹었다고, 병을 고쳐줬는데 귀신 대왕의 힘으로 그 병을 고쳐줬다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나눴던 가나안 여인이 구원을 받는 그 본문, 오늘 4천명을 먹이시고 예수님 발 앞에 놓여진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오늘 본문은 그 갈림길에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사방으로 이방인에게까지 온 땅으로 퍼져가는 그 이야기와 그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 정확한 지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먹이시고 고치시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반복되었잖아요. 5천명 먹이신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4천명 먹이는 이야기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예수님께 와서 치유함을 얻은 이야기가 이미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지니 온전함을 병 낫는 은혜를 입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달라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병 고치러 온 그 사람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준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장소에 상당히 유의해야 됩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누가 예수님께 왔는지, 제자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이렇게 씁니다. 거기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 지역, 이스라엘 저 북쪽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그 지역, 시리아가 아니라 레바논, 그 지역을 다니실 때 가나안 여자, 그것도 이방인 여자잖아요.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딸을 고쳐달라고,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부스럭이라도 먹으면 은혜 입을 줄 아니까 하고서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거기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인 지역.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데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본문.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거기서 사흘간 머물렀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얘기가 똑같은 순서로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신 이 동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로나 시돈이나 대가볼리나 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대가볼리라는 말은, 대가란 말은 데카, 열이란 도시고요, 말이고요. 볼리란 건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10개 도시를 세우고 헬라식으로 운영하던, 자치적으로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으로, 로마식으로, 이방인식으로 정부기구도 구성하고 종교도 문화도 학교도 그렇게 지은 그 지역을 대가볼리라고 불렀어요. 테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모여진 지역이다.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남북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거기를 잘 안 갔습니다. 이방인 지역이니까 어디 뭐 여관에 들어가서 잘 수도 없고 식당에서 밥 사 먹을 수도 없잖아. 이방인들이니까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되니까, 부정타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을, 코셔 지키는 것을 제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남북으로 긴 호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데는 이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 이쪽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벳세다라는 지역은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볼리라는 지역, 오늘 4,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대가볼리 지역은 남서쪽입니다. 남서쪽. 남동쪽. 죄송합니다. 남동쪽. 그런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고 배 타고 이 남서쪽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오늘 계신 곳은 저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대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 남서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던 곳, 이방인의 동네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있던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생명의 양식이 온전하게 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14장에 나오는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많은 사람이 온 얘기는 이 유대인 지역 남서쪽에서 일어난 일이고, 오늘 누구나 발밑에 놓여진 얘기는 이방인 지역 남동쪽에서 이뤄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3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 이거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신 그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들의 얘기가 구약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뭐 꿈을 해석하고 막, 예, 지혜를 바라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페르시아 왕도 그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들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만국의 주권자 되심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가난하고 먹을 것 하나 없고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의 가난한 사람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이방의 갈릴리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래요. 4천명 먹이신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명 먹이신 얘기랑 5천명 먹이신 얘기랑 비슷합니다.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같은 점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사흘 동안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사흘 동안 가르치셨는데 이제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흘 동안 자기가 싸온 도시락 다 먹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허기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눈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은 상당히 피지컬한 말입니다. 우리 왜 뭐 이렇게 안타까운 안 된 사람 생각하면 속이 애리잖아요. 예, 뭐 이렇게 심장이 아프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구약의 라함 하는 말이나 신약의 스플랑크논 하는 말이나 이 장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장이 아플 정도로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니들이 가진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도 똑같고 얼마 안 된 거지만 그것을 가지셔서 그것을 하늘에 축사하시고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도록 나누어졌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하늘에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시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한 그 일들입니다. 떡을 가지셔 하늘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일을 5천명에게도 4천명에게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4천명에게 먹이신 것은 유대인들 죽은 남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몸과 자기 자신의 피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똑같은 은혜로 생명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 지역의 차이인 거죠. 제자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5천명 먹일 때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저 사람들 먹을 거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4천명은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제자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빨리 벗어나기를 바랬거든요. 자기들 먹을 것도 떨어져 갔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을 여행할 때 바구니에 이렇게 바구니 조그만 백 같은 거에 자기들 먹을 것을 챙겨 갖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다 떨어져 갔거든요. 그것만 관심이 있었지 저 4천명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돌아가는 길에 허기질까 두렵다. 먹을 걸 줘야 되겠는데. 예, 그 점이 달랐습니다. 장소가 달랐어요. 5천명 먹일 때는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땅에 앉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라도 메마른 곳에서라도 예수님은 양식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남은 것, 양과 그릇이 달랐어요. 5천명 먹일 때는 12 바구니에 넘치게 거두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7 광주리에 넘치게 모았다 이릅니다. 바구니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여행할 때 부정한 것 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 먹을 것 챙겨가던 그 바구니를 의미합니다. 광주리는 다른 단어예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음식 담던 아무것이나 담던 그렇게 정결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막 담던 더 용량은 더 컸겠죠. 그러니까 7 광주리가 12 바구니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달랐습니다. 달랐고 숫자가 다르죠. 열둘이란 것은 유대인들의 열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5,000명만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먹이고도 남을 양식이라는 의미이고, 일곱이란 숫자는 모든 세상의 완전수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풍성히 먹이고도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풍성한 잔치가 열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모든 민족의 모든 세대가 찾아오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마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양식의 근원 되셨다는 것이 일곱 광주리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발밑에 앉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왜 개들에게 주느냐고 마뜩차나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그래요. 그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요. 상에 앉은 자기 자리만 즐거워하고 상에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에 앉은 나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것을, 이방인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가나안 여자에게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낫겠다고, 개도, 상 밑에 앉은 개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냐고 한 여자에게 칭찬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이 그 칭찬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원래 하나님의 은혜구나. 개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로 주시는 은혜구나. 나도 그 은혜로만 제자가 되었고 그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깨우쳤을까요? 아니면 저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부정한 음식이나 먹던 이방 여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뜩잡게 여겼을까요? 질투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의 갈림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입은 배부른 산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빛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 받은 것, 우리의 자격과 공로를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배고파서 이렇게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되느냐 하는 갈림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살려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나눠도 차고 넘치는 것을, 나같이 정말 끝에 있는 자도 살려주신 것을 알고 나눕니다. 떡을 없습니다. 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전도합니다.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 받은 것, 내가 상에 앉은 그 자리만, 그것이 은혜의 전부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르지 않은 사람은 마뜩잖아요. 왜 자격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저렇게 오늘 겨우 찾아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마뜩찮테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겠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어 배부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갈림길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갈림길. 베드로도 수제자라는 자기의 지위,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는 자기의 열심을 의지하던 사람이었는데 무너졌지 않습니까? 넘어졌지 않습니까? 부인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로만,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어서,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밖에 못한 그 예수님을, 너는 나를 따르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돌이켰잖아요.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자가 되었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모이기 어려울수록, 기도하기가 참 힘들수록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심령이 배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내 이웃에게도, 이 세상에도 퍼지기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복의 근원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부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이만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주님은 늘 앞에 계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늘 높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미 이룬 것은, 이미 가진 것은 뒤로 던져버리고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그 심령에 목마른 사람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눕니다. 너그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장로 요한이 가진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진 마음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나는 아버지 집에서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작은아들 방탕하다 돌아왔는데 잔치를, 송아지 잔치를 베푸느냐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예, 내 집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상에 앉은 자기 자리만 찾은 거예요. 내 앞에 내가 원하는 음식이 놓여있는지만 찾은 거예요. 그 상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왜 배고픕니까? 아버지께 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염소 한 마리에만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어려운 것은요, 예배드리기 어려운 거는요, 기도도 이렇게 힘겨운 거는요, 누구랑 나누기도 어려운 거는요, 뭐 간증하고 감사절날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것은요, 진짜 은혜를 맛보라는 하나님의 그 기회인 줄로 압니다. 진짜 은혜를 맛보라는,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나처럼 되라고 왜 못되냐고, 못되냐고 이렇게 세상 것들로 가르고 판단하던 그런 우리들에게 다 어려워지고 다 두렵고 다 불안한 가운데 진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진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진짜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포로들에게 준 편지 가운데 땅끝까지 쫓겨난 포로들에게, 성전에서 가장 멀리 쫓겨간 포로들에게 그곳에서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줄 것이다. 거기서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희에게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그곳에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그 말씀을 이루셔서 본토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때 이방인들도,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받아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을 향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함께 행진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복을 받고 그 영혼의 배부름을 입어서 참으로 소망 없는 것 같고 각자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이민자들 집에 가라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두렵고 내 것도 뺏길 것 같으니까 흑인들은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약탈하고 백인들은 권리를 지키겠다고 막 이렇게 총 들고 나서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영혼의 만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지 못하니까 그 목소리 중에 하나가 돼서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무슨 지도자가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제도로 무슨 예배를 잘 드리게 하면 예배가 잘 드려질 것처럼, 교회의 권리를 보장해주면 바른 교회가 될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목소리를, 그 세상의 목소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과 그 부요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는 것을, 배고픈 세상에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 이미 자라고 있는 것을, 살 길이 있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요, 교회를 지금 얼마나 눈여겨보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루게 하여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 있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간구하고 서로를 위하여 더 축복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흐르는 생명수 강물에 우리 몸을 적셔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입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고 몸과 영혼의 강건함을 얻어서 누구라도 이 생명수의 강물에 함께 잠기기를,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구하는, 참으로 우리의 세방교회 이름값처럼 세상에 빛된, 땅에 소금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가진 것 많을 때에도, 주님 간절히 기도할 것 없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 영혼이 목말랐었는데 주님 잘 모르고 가진 것 가지고 평안해했던 것, 안심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조금 어렵게 하시니까 우리 마음의 갈급함이 회복되고 그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셨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더 붙잡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는 배부른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얼마든지 나누어도 배부르게 먹고 온 세상 모든 세대를 먹일 은혜가 있는 줄로 알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너그러운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